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는 마태 복음의 8장 9장에 예수님의 열 가지 이적을 모아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적 표적을 보고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주님의 제자로 따르기로 결단하고 나오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님의 제자의 길을 따르려면, 제자의 삶을 살려면 어떤 마음의 자세의 결단과 주님의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모두 됐는데, 구원 이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이제 제자의 길을 따른다는 결단 속에 주님의 인도를 따라 제자의 길을 갈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며 주님의 권세와 그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우리 것이며 이 세상에 주님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두 종류의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이에요. 19절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따른다고 결단을 해서 너무 기특하다, 따라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서기관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비판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의 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앞선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이에요. 사두개인들. 그러면 이런 서기관이라는 직분은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왕정 시대에도 있었고, 특별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서기관들의 사명은 유대교의 경전인 모세오경, 또 모세 율법의 말씀을 정확하게 카피해서 성경에 사본을 만듭니다.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해서 얼마나 성경 66권이 온갖 랭귀지로 영어로 우리에게 성경 66권이 프린트돼서 성경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물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보화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인쇄 기술도 없었고 이제 파피루스 종이에다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카피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막 카피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카피하다 글자 한 획이나 잘못 쓰면 그 종이 전체를 다 불살라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 철저하게.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깨끗하게 하고 붓을 빨고 그리고 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카피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리키고 그리고 차세대에 또 전수를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또 회당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로마의 공공기관에서 공문도 작성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각 회당에서 랍비 혹은 율법사 등으로 불리우게 되면서 백성들 위해 리스펙트 받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백성 위에 군림을 하면서 율법뿐 아니라 그리고 종교의 전통, 말씀에 없는 장로의 유전, 전통을 지키라고 더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강요하면서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명예욕 그리고 부를 축적을 해요. 그리고 외식을 합니다. 겉으로 경건한 척 하면서 속에는 외식과 불법과 탐욕이 가득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종교 지도자의 부류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바리새파가 많았어요. 서기관이 꼭 바리새파에 소속되어야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바리새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바리새파에 소속된 서기관 이 와서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고 비난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유대인 사회에서 세리는 이방인보다도 인간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로마 정부를 등에 업고 로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택스를 자기 백성에게 더 걷어가지고 자기 호주머니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방인, 정복민족인데 정복국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자기 민족을 착취하니까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부정하게 여겨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니까 마태가 너무 감사해서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벌였더니 그 당시 세리는 세리끼리밖에 교제 못하거든요. 사회에서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집에 죄인들 세리가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기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이 비방을 합니다. 너희 선생은 어떻게 이적표적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부정한 자하고 섞여서 먹고 마시고 그러냐. 여기 서기관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절 2절을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청을 범하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와서 전문적으로 핍박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리고 공격한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에요.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 그 율법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무거운 짐을 말씀에 순종을 하라고 지어놓고 자기네들은 지키지도 않아요. 겉다르고 속다르고 겉을 매식을 하는 것입니다. 왜 밥 먹을 때 손을 깨끗이 안 닦냐?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이방인들도 접촉하고 부정하다고 손발 깨끗이 씻고 그릇주발 깨끗이 씻고 그렇게? 그것이 장로들의 유전, 종교의 전통이에요. 여기 누가 공격을 합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래서 예수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은 종교 지도자의 그룹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절로부터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우회식으로 경건한 척하고 신령한 척하면서 속은 불의와 탐욕으로 가득 찬 것을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무섭게 야단을 칩니다.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 회당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걸 좋아한다. 유대인 남자들은 여기 이마에 네모난 상자에 경문을 차야 돼요. 구약의 말씀, 내 말씀을 여기다 넣어서 차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옷단에 술, 청색 술을 달고 다녀야 돼요. 그거는 이방인과 구별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이 이마에 생각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첫자리에 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크게 차고 이 술을 크게 해가지고 겉으로 거룩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그리고 외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속은 탐욕, 물질의 욕심, 악한 욕심, 온갖 세상 정욕,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외식한다는 것은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걸 얘기해요. 외식하다는 연극을 하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그리고 거룩한 척 하는데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책망받은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비웃죠. 성경이 노골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돈에 욕심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나와서 내가 당신의 제자로 어딜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한 건 대단한 거라니까요. 퍼블릭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합세가 돼서 예수님을 핍박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백성들 위해 지도자로 군림을 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명예를 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탑 종교 지도자거든요. 그런데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해요. 어딜 가든지 따르겠다고 해요. 마가복음 1장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서기관이 가르치고 설교하는 거는 발바닥인데 예수님의 설교는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영적이고 파워가 있고 하늘이에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이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 같다고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설교의 파워가 너무 은혜롭죠. 영적이죠.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추정을 하죠. 플러스 이적 표적, 예수님께 나온 모든 자들을 다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말씀 한마디로 귀신도 다 쫓아내고 그리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그리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5천 명,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은 2만 명 이상을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눠주니까 다 먹고 배불리 남아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따르려고 하는 마음의 동기를 주님께서 본 거예요. 다른 동기로 따르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뭘 기대합니까? 이 예수님을 인간 역사상,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런 분을 못 봤잖아요. 이미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메시아인 걸 깨닫는 건 아니에요. 이분을 따라가면 서기관이 종교 지도자인데 이 스승에게 배우면 말씀의 파워도 있고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리라 생각을 하고 기복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동기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나 따라오려고 그러니? 나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것도 없어. 여우도 굴이 있고 그 굴에 들어가면 여우 와이프도 있고 자식 새끼도 있는데 새도 자기 둥지 있고 자기 짝이 있고 자기 새끼가 있는데 난 머리 둘 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따라오려면 나를 따르는 길이 뭐고 나를 따르는 제자의 도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따르라. 그렇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땅끝까지 선교하죠. 제자를 삼으라 그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에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한다. 함께해서 주님이 함께한 표적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이적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면 유익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애워싸고 주님을 따라요. 그 중에 주님께서 어딜 가든지 따르겠다고 두 종류의 제자가 등장을 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구원받고 제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가 되는 걸 원해요. 제자라는 건 스승을 닮는 거예요. 스승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리고 스승이 하신 걸 그대로 물려받아 제자는 스승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자가 되려면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그런데 이 서기관은 종교 지도자로 명예와 부를 축적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더 큰 명예, 더 높은 명예도 지위도 갖고 그리고 더 많은 물질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따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이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내 속에서 죄된 본성이 올라오고 옛사람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죠.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라는 거는 그 당시에 로마의 십자가형은 극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형을 당하는 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고 따라가셨잖아요. 이 말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주님의 부르심의 길에 희생과 고난이 따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산다. 이거는 자기 옛사람의 본성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 편한 삶, 자기 계산으로 욕심으로 그걸 추구하면 다 잃어버리고 그걸 전부 비워버리면 주님의 놀라운 부여한 은혜 속에 제자의 영광의 길을 승리하며 갈 수 있는 것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믿고 우리 모두는 주님을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다 따르기를 원해요. 그렇게 따르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자의 길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떼부자 되고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그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연단 훈련을 받습니다. 주님의 제자라는 건 스승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빚어지기 위하여 연단 고난이 있어요.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빚으시면서 우리에게 막강한 파워를 주고 막강한 사명을 주셨어요. 배우에게는 마귀와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막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우리의 사명이 그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마귀의 진영을 깨뜨리며 마귀가 갖고 온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가 그거를 정복하고 이기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승리하고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형통해지는 거지 형통한 일만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과거를 돌아보면 더 못 갈 것 같고 너무 힘들고 때로는 사면초가 인생에 느닷없이 충격적인 어려운 일들을 만나셨는데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더 큰 능력과 더 큰 은혜 주시기 원해요. 우리가 제자로서 성숙해 가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 학교에 들어오셨다고요. 그러면 진짜 제자인지 아닌지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학교 다닐 때 시험치기를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제자 학교에 들어가서 천국 가는 날까지 시험 쳐야 돼요. 여기 부모님들은 예수님의 제자 학교에서 그냥 F로 깔면서 자녀들이 D만 받고 C만 받아도 막 머리 싸매죠. B만 받아도 막 걱정을 해. 부모님부터 여러분 그레이드가 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인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 머리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시고 우리의 몸을 남겨놓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이루는 통로예요. 통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또한 사명을 주고 또 열심히 교회에 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세상으로 가서 여러분 직장, 비즈니스 각 곳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주님의 이름을 빛내라고 여러분 세상에 소속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직장, 비즈니스 다녀보면 주변 모든 사람 환경이 편하기만 해요? 아니죠. 자꾸 한계점을 만나고 그걸 넘어서야 되고 사람들과의 갈등도 있고 비즈니스 잘 되다가도 비즈니스가 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망해도 감사하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그거 닫고 사기를 여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주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아니 막으시면 주님이 막으실 땐 더 좋은 다른 길을 열려고 하시는 거고, 직장도 잘 올라가다 갑자기 파이어 당할 수 있고 레이오프 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거를 눈을 들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웨이를 인도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건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 주권적인 계획에 가장 베스트로 베스트웨이를 여는 걸 믿고 가는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맡기고 기도할 때 주님이 예비한 영광의 길이 열리고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게 제자의 길이라니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는데 꼭 우리는 이상하게 여겨요. 안 올 게 와야 되는 걸로 컴플레인을 해요.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또 딴 사람하고 비교해요. 저 성도는 보면 별로 신앙이 시원치 않은 것 같은데 모든 게 형통하고 나보다도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모든 게 수단이 풀어지는 것 같은데 나는 보기에 그냥 모든 일이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원망 불평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풀어야 되는 문제를 만나요. 그래서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계속 주님의 이 권능, 권세,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며 큰 믿음을 소유한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더 영광스러운 일을 맡길 수 있는 축복의 더 큰 통로에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소망이 넘치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시험을 계속 쳐야 돼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시험 공부 뭐예요? 말씀, 기도, 당일치기 해보세요. 잘 되나? F. 그럼 다시 시작. 당일치기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하고 주야로 말씀 묵상하라는 게 열심히 시험 공부하시라니까요. 시험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니까요. 준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형통하고 기도응답 받고 편안할 때 더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심하지 말고. 그래서 이 시험이 바로 13절 14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가 불시험 고난이 올 때 기뻐하라 그래요. 왜 기뻐할 수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하면 말도 안 된다 그러죠. 근데 우리에게는 답을 알기 때문에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성품으로 빚고, 아니 우리를 쓰시려면 여기 군인 가족 많으시잖아요. 아니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또 훈련 받고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 훈련 안 받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훈련에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환경의 장이 바뀌기도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성품으로 그리고 주님 닮게 하고 주님이 마음껏 일을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제자를 만들기 위하여 연단 훈련하고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신부를 삼았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이걸 다 맡기고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도우심을 받고 약속과 위로가 있어서 기뻐할 수 있지, 인생에 또 새로운 변수가 일어나면 우리가 연약해서 약속의 말씀을 알아도 휘청하고 놀래고 그리고 주저앉을 때 있고 디프레스드 때 있고, 그래서 열심히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시험 공부를 해야 시험에 A+ 받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빛과 어둠의 전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해야 되는 또 한계점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걸 뛰어넘는 능력을 주고 능력 있는 수제자가 되는 것은 고난과 불시험이 없인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있고 또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문제, 주님이 푸셔야만 되는 문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데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 그랬어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이 오는데 내 안에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늘 예수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모든 문제 제자들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 내가 떠나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똑같이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처럼 똑같이 너희를 돌봐.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 다 가지고 와서 구해. 하나님의 친구에게 영적인 원리는 이러한 모든 은혜, 무궁무진한 자원과 승리의 축복이 우리 것인데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구하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계속 구해야 돼요. 구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할 때 어떻게 해요? 큰 은혜 주세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걱정, 근심 다 있습니다. 주님 앞에 구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의 기쁨으로 채워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문제를 맡기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해서 주님의 모습, 주님의 권세, 주님의 승리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예요. 제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래요. 이 얘기는 그냥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집도 없고 렌트도 없고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 머리 둘 것은 이 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머리 둔다는 건 뭐예요? 서기관이 예수님의 이적, 표적, 권세, 이 능력을 보고 설교가 파워풀하고 이분만 따라가면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부귀영화 누리겠다 했는데 예수님이 난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러니까 고생의 길, 고난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고난의 종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둘 것은 오직 하나님 보좌예요.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 이 세상에서 머리를 둘 것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우리는 몸.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교회에 들어와 보셨더니 내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얼마나 허다하게 머리를 띄워놓고 다니실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머리가 돼서, 내가 머리가 돼서. 여러분 교회 영적으로 여러분들 들어오시는데 머리를 다 띄고 오면 얼마나 무서워요. 골로새서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 힘줄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 이단들은 예수께서 머리를 안 붙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를 꽉 붙잡고 여러분 목에다 딱 붙이고 다니기 바랍니다. 그럼 머리를 통해 우리 온몸에 온 교회에 하나님이 영양을 골고루 골고루 가장 베스트 뉴트리션을 다 공급해가지고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머리를 꽉 붙들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머리를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아니 우리 머리 대신 주님께 담 붙고 행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머리만 딱 붙이고 있으면 이 머리께서 우리 몸에 온갖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와 능력과 자원을 다 쏟아 부어 제자로 막 자라고 파워와 주님의 권세를 드러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 꽉 붙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집도 있으시고 편한데 머리 둘 곳이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나그네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우리는 나그네요. 여기 스트레인저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집에 다 메스터 베드룸 있고 베개 요즘엔 좋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편하게. 그런데 여러분 머리 두고 주무시는데 왜 불면증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물론 머리만 대면 잘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는 시험이 있어서 우리가 진정 머리 둘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의 품입니다. 천국 가서 완전히 머리를 편하게 안식할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품으로 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시편 3편 4편을 보면 시편 3편 5절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왕위를 뺏으려고 해서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가는 중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처첩을 다 강간해버리죠. 백지에 텐트를 치고 아버지를 완전히 자기 아버지 왕의 왕권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그거를 이거는 인생에 남이 그랬다고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자기 아들이 이거는 아마 웬만한 사람 그냥 샥을 받아 가슴이 아파 막 하루아택으로 죽을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쫓기고 생사의 위기 속에서 주 안에서 내가 편히 자며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편한 잠을 잔다 그래요. 놀랍죠? 그래서 다윗이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왜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합니까? 이거는 인생에서 정말 겪을 수 없는 아픔이에요. 또 시편 4편에 7절 8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이때도 압살롬에게 쫓겨 생사의 위기 속에 헐떡거리고 자기의 추종하는 신하들과 도망갈 때예요. 그래서 시편 3편은 아침에 찬송시로 4편은 저녁에 찬송시로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 원어는 깊이 편하게 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승리의 약속을 개런티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머리를 어디다 둬야 돼요? 주님의 품에. 이 세상에서는 지금 잠깐 형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 다음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고난이 올지 모르고 인생의 변수가 어떻게 생길지 모릅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머리를 두기 바랍니다. 주님의 머리를 꽉 잡고 제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에 고난이 있지만 고난과 더불어 고난 속에서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쏟아져 부어지고 그 영광을 비추는 자예요. 그래서 환희와 기쁨 속에 어떤 문제가 와도 이거 많이 겪고 승리한 자는 문제가 딱 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진짜 기도하게 돼요. 왜요? 이겼기 때문에. 이긴 경험이 있고 앞으로도 이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에 굳게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류 하나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마태복음 8장 21절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근데 먼저라고 얘기하죠. 먼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거절하라고 날 따르라 그래요. 이거를 직역을 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십계명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에베소서 6장에도 분명히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을 첫 계명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6장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분명히 계명을 줬잖아요. 내가 부모를 공경해 이 땅에서 장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한다. 그런데 여기에 직역을 해서 아버지 장사 치르게 하소서. 그런데 거기 가지 마. 날 따라.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일은 그냥 죽은 자들이 하게 해라.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 장사예요? 죽은 자라는 의미는 뭐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없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전부 세속의 가치관, 세상의 욕심, 전부 욕망이 세상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지 부모에게 부여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십계명에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랬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분명히 자기 가족 그리고 친족, 렐러티브 어려울 때 돌보라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께서 두 분이 같이 사시면서 의지하고 뭐 경제력도 있고 독립해서 잘 사실 수 있는데 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이 남았는데 건강이 안 좋고 병들고 그러면 우리 성경의 말씀은 부모에게 효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모시고 테이크케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서로 안 모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치매나 혹시 못 걸으면 그냥 널씬한 신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권에 대한 주님께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먼저 나를 따르고 내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첫자리에 놓고 따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갖고 주님도 따르고 싶은데 세상 욕심도 있어서 계산하고 저울질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거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계속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이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고 그리고 주님이 불렀다고 자식 다 팽개치고 그렇게 하라는 그 의미 아닙니다.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의 제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같은 본문 말씀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59절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먼저 가서 아버지 장사에게 허락하소서. 60절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생명의 죽은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우선을 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버지가 그때 죽었는지 혹은 아직 안 돌아가셨는지 그거는 확실치 않아요. 근데 보통은 안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장사하고 오게 해달라는 건 무엇입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도 나누고 뭐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현들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주님을 따르는데 두 마음을 갖고 내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세상적인 욕망, 욕심 이거하고 계산하고 저울질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따르지 말라는 그러한 강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항상 이 마음에 갈등이 있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려면 희생이 따르고 손해가 나고 지금부터 보다 편하지도 않고 이 갈등 계산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따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르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다. 제자 스쿨에서 퇴학. 제자 스쿨에서 퇴학당하면 안 되잖아요. 내 제자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아까 누가복음 9장 61절에 보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다 하지만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62절에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 여기가 더 애드가 돼 있죠. 먼저 아버지 내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와서 따르게 해주세요. 네, 거절을 하시죠.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사명을 받을 때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엘리사가 열두 결의소를 끌고 밭을 갈아요. 한 결의가 두 마리예요. 그러니까 24마리. 그러니까 엘리사 가정이 부유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며 엘리사를 선지자의 후계자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달려가죠. 그러면서 20절에 똑같은 것을 요구해요. 그가 손을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가서 그렇게 하고 오라고 허락을 하죠. 여기는 허락을 하는데 또 여기는 허락을 안 해요. 우리 주님께서 체인지 마인 하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마음의 동기를 다 보고 있다고요. 두 마음을 품었는지. 그 다음 절 가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한 결의소라는 건 두 마리예요. 자기의 소의 두 마리를 잡아서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고, 자기가 쓰던 소의 기구를 불살라버리고 자기가 이 밭을 갈기 위해 있는 소의 두 마리를 거기에 삶아서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고 수종 들었더라. 완전히 과거의 삶을 100% 청산한 거야. 그리고 완전 송별 잔치를 드리고 결단하고 따르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중심과 동기 다 보시잖아요. 주님을 따른다 그러면서 두 마음을 갖고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그럼 합당치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받지만 제자께서 퇴학당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못 살아요. A+ 받고 수제자가 돼야지.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계속 따르라 그러죠. 따르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계속 따르는 거예요. 머리를 딱 붙잡고 전심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부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뭔지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2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요. 그런데 내가 아 은혜 받았으니까 선교사로 그 길을 가야 되겠다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각자에게 계획한 플랜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래서 그들이 다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안수에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에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거 배후에선 주님이 여러분 인도하셨어요. 인생의 삶의 장에 주님이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그냥 따라가면 돼요. 어떤 때 삶의 장이 바뀌면 주님 A가 더 좋은데 왜 B로 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내려놓자면 제자가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선교여행 계속할 때도 6절로부터 보면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아니 거기 하지 마, 하지 말려면 그냥 딴 데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려면 꼭 글로 가고 하려면 또 안 가요. 그럼 제자 아웃, 제자 스쿨에 퇴학. 미저러블한 라이프, 구원은 받지만 고난 속에 살다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예수의 영이 또 오락잖아요. 그런데 마게도지아 지역에서 오라고 이거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계속 주님의 인도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속에 아니라고 브레이크 걸면 스탑하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생각지도 않는데 다른 길 쪽을 열면 기도하며 그러면 주님이 기쁨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강권에 매여, 성령에 매였다는 건 성령의 강권이 심령을 주장해요. 예루살렘 가라고.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미 계시를 받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투옥이 되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계시를 주면서 거기를 가라 그래요. 근데 그 길을 가요. 제자들이 울면서 다 말려요. 가지 말라고. 인간적인 마음.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거기를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투옥이 돼요.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어필을 해요. 풀려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죄수의 몸으로 하니까 또 로마 시민권자니까 군대가 호송을 해요.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을 해서 죄목이 있기 전에 함부로 가죽끈을 묶거나 채찍에 맞으면 큰일 나거든요.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행비도 안 드리고 그리고 계속 가는 가운데 재판을 받아서 왕 앞에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2년을 구류돼요. 하우스 어레스트. 아직 재판을 안 받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라 그래도 집 안에 렌트 안에 있으면서 밖은 못 나가요. 근데 오는 사람은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옥중 서신을 써요.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거기서 성경을 씁니다. 2년 동안 여러분 갇혀서 아니 하나님 내가 대사도인데 지금 스테디움에 몇만 명을 모아놓고 설교 좀 하게 하시지. 2년 동안 갇혀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나를 이렇게 묶어두고 이러면 이제 아웃. 거기에서 옥중서신을 써요. 건강도 회복이 되고 거기서 편지들이 성경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영광의 길인 거예요. 환희가 넘치는 길이에요. 세상으로는 고난 시험거리가 많은데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나타나 너 예루살렘에 가야 해 격려해 주십니다. 고난 속에 그냥 처박아 놓고 너 혼자 생으로 고생하면서 네가 이거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환희와 영광과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통을 나누고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쏟아 부어져서 제자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넘치고 머리를 꽉 붙들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가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마귀와 에이전트가 있고 생각자는 변수도 일어나고 더 큰 환란이 올 수가 있는데 왜 기뻐하며 갈 수 있어요? 왜 감사하며? 승리가 우리 것이니까. 우리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수제자로 자라게 하시니까. 그것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